오늘 말씀은 우리의 잘 아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변화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변화산이 어디인가라는 것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변화산을 몇 군데 후보지로 두긴 하지만 어디가 변화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저 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이 이제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에서 높은 산은 뭐 다볼산 정도에서 또 다볼산의 변화산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엿새 후에 이 말은 그 앞에 16장의 내용과 연결된 이야기죠.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말렸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엿새 후입니다.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엿새 후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했는데 그 얼굴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마치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마치 예수님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2절은 그렇게 말씀하여 해같이 빛났다.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 같은 분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볼 때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늘 이렇게 금방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말씀에 위축된 제자들에게 장차 이루실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나중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에게 3층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3층천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먼저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요? 그 삼층천을 봤잖아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앞으로 십자가 지고 따를 그 제자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빛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밧모섬에서 유배당하여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받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이겨나가라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제자들의 삶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고 거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아,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느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넘겨주세요. 말라기 4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모세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모세를 통한 예언 그리고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언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는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자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것을 그 셋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 별세하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는 바로 십자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이 우리 면류관 없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이 그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사야 2장, 9장, 11장, 35장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광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라는 그 모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아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오늘 4절에도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그 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동네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그 고난받으러 내려가셔야 됩니까? 그냥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같이 있으시죠?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에서 내려왔다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디예요? 산에서 내려왔다.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고난 받으실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장차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항상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리 하지 마소서 하고 1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도 고난 없는 영광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예매한 채 혹시 영광스러움만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장차 얻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죠. 이 새벽을 깨워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에 보면 이 구름 가운데 이 그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마치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또 십자가를 앞두고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손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는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이 복된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고한 그 마음 우리 지친 삶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오늘 제자들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42편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자리에서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만지신 말씀으로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일 예배 또 주일 되어서 지치고 힘들겠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감당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마치 핸드폰 충전기에 충전하듯이 주일에 영혼이 충전되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영육간에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충전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을 섬길 텐데 3월 첫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산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